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김. 열심으로 주를 섬김.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몸은 주께서 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참 복된 삶이다.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화되는 것은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 생각 세계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그 생각, 세상으로부터 학습한 그 생각에 근거해서 사는 그들에게 자꾸자꾸 이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우리도 동일하다. 이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는데 주를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가 중요한 것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강렬함과 뜨거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영어 단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Fervent라고요. 뜨거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V 영어 번역에는 이 부분, 열심을 품고라고 할 때 이 부분을 fervent in spirit 그렇게 되어 있어요. 뜨거움과 열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소리 말, 그러니까 소리에서 나는 말, 그래서 이루어진 단어를 의성어라고 그래요. 쨍그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담아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성어라고 그럽니다. 파도가 철석철석 친다. 그 철석은 어디서 왔을까? 소리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의성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헬라어를 보면은 열심을 품고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품고라는 이 단어가요. 의성어예요. 어떤 의성어인가 하면은 물 끓는 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은 물 끓을 때 어떤 소리가 나요? 보글보글? 아, 그 소리가 비슷해요. 헬라어에. 쉬익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쉬익 하는 소리. 이게 제오라는 단어인데 물이 끓는 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보일링이란 뜻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물이 끓듯 하라라는 명령이죠.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팔팔 끓는 물처럼 뜨거움과 열렬함으로 소리가 쉬 나듯이 요즘은 드립 커피 이제 내려서 먹는데 그게 핀트 잘못 맞추면은 확 올라오기 시작할 때 드립 기구를 갖다 옆으로 제쳐야 되거든요. 그 순간적인데 그때의 그 팔팔 끓는 물이 내는 소리 지금 이 원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뜨거움과 열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짚고 가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그냥 지나친 상태로 개역개정은 번역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그렇게 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퍼뉴마띠라고요. T는 T고 O, 오메가는 알파벳, 헬라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또 퍼뉴마띠, V처럼 생긴 것은 M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퍼뉴마 띠 이렇게 In the Spirit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아무리 분석해도 원래 헬라어 원문은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성령을 의미하는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사람의 영, 그래서 대문자 in the spirit 그렇게 된 데도 있고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은 대문자로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in spirit 그렇게 해석된 것도 있습니다. CSB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Be fervent in the spiri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열렬하라, 열렬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WE, World English Translation은 Let the Spirit burn in you. 너 안에 성령께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 쉬운 성경은요, 오래간만에 또 귀한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개혁 개정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잡아냈어요. 이거거든요.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파워풀한 번역이에요. 표준 새 번역 가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제대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열정과 헌신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인간의 열정과 헌신 또는 잘못된 헌신과 열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의 열정과 헌신은 잘못된 헌신과 열정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열심은 과거에 로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드러났었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도 드러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잘못된 열심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열렬함, 뜨거움,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상당히 passionate 해야 돼요. 열정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나게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은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영혼은 나로 하여금 가만 잊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렬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열렬함이 조금만 각도를 맞추지 못하면 인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생성된 그 열심이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긴 가운데 다음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언젠가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그 사람이 영혼을 어디에 보낼 건지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혼을 보냅니다. 개인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우하는지 달렸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모두 동일한 퀄리티, 동일한 차원의 영혼인가? 아닙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정말 엄청난 스펙트럼으로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각각 다르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각 개인의 그 사람이 누릴 영혼의 그 퀄리티, 그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믿은 개인이 어떤 영광으로 어떤 지위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지 무엇이 결정하는 거냐. 주 예수를 영접한 신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보여요? 보입니까, 내용이?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요, 100번 읽어도 이 말씀의 영혼에 파고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는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질 않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읽었지만은 안 다가온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소리내어 읽고 있음에도 이 말씀의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해요. 엄청난 것이 걸려있는데 그대로 지나가요. 안 보여서 그래요.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100번을 읽었는데도 안 깨달아져요. 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각 사람이 누릴 영혼의 퀄리티가 그때 확증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인데, 이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읽어보면서도 큰 반응이 없어요.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못 보기 때문에. 눈뜬 장님을 우리는 청맹관이라고도 하고 당달봉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겉으로는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그런 경우 우리는 눈뜬 장님 그렇게 해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제게도요? 그럼요. 제가 예수 믿은 초기와 지금은 엄청 다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패러다임 그 시프트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와,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30대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시간 관리를 그렇게 했구나. 이런 말들을 했구나.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몰랐구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나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앞에 놀라듯이 털썩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성경 삼독했네, 오독했네. 어떤 사람 100번 읽었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읽었을 때와 100번 읽었을 때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러한 구절들을 놓치고 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 성경 많이 읽었네 라고 하는 자랑 때문에 읽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지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분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결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인격적인 존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즉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퀄리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이 진리가 보이는 사람은 다르게 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요. 이 죄 가운데 오래 머무르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영혼을, 내가 누릴 그 영혼의 그 퀄리티를 지금 내가 까먹고 있구나. 화들짝 놀랍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오래 머무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영혼의, 내 영원한 그 데스티니 가운데 받게 될 그 퀄리티 있는 엄청난 그 영광을 지금 내가 까먹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난 다음에도 회개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큰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그냥 지나갔어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고 화내는 것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신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무엇에 따라 영혼의 퀄리티가 결정되는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될 것이에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광펜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행한 대로 내가 보상받는다는 이 진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촘촘히 배어있는지를 한번 형광펜으로 쳐보세요. 엄청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영혼의 퀄리티는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무슨 진실이에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퀄리티가 다른 영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으로, 그 대상이 주님이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사람을 격려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열렬함 가운데 물이 보글보글 끓듯이 하는 그러한 열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투자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사람의 영혼에 투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받고 양육받고 제자화되고 하나님의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과정에 개입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그 일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일에,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1년을 바라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바라보면 나무를 심고 백년을 바라보면 사람을 심고 영원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끝나면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간곡한 부탁이기도 하고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사람에게 침투해서, 나쁜 의도가 아니죠.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 베풀어서 주님 사람 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람이 된 그가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들어간 어떠한 수고, 어떠한 여러분의 몸부림, 어떠한 기도, 전부 다 주님을 섬기는 행위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돈을 기여했든지, 시간을 기여했든지, 기도로 기여했든지, 눈물로 기여했든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자연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든지, 이것이 모두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죠. 이 과정 하나하나에 저는 거룩한 보상이 달려있다고 믿어요. 정말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영원한 종기가 여기 걸려있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어떤 행위로 기여했든지 그 시간들은 영혼 가운데서 거룩한 보상으로 이어진다 믿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일이 안 풀리면 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안 풀리는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태클하고 문제에 내 삶이 얽매이고 문제만 보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문제가 안 풀리면은 문제에 여러분 자신을 걸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라고요. 일이 안 풀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기면, 삶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과 자꾸 씨름하지 마세요. 관점을 옆으로 싹 돌려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선순위를 둔 그곳에. 그래서 때로는 그 홈리스들 외에 밥퍼주는 그 사역 있잖아요. 내 일이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요. 그 일의 시간을 내보라고요. 30, 40분이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 주님 약속하셨잖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여기에 쏟은 시간과 기도의 수고, 영원한 보상으로 연결되고 주님은 그것을 나를 섬기는 것으로 보아준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말씀 사역자를 흔들 수가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흔들 수가 있으면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즉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 가운데 교회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가 흔들리면 전체가 아래로 하향 조정하여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중보인데요. 예배 때 저는 여러분들이 2,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팀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기쁨 가운데 예배 인도자를 주님께서 복주시옵소서. 또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어떤 그 형성될 수 있도록 마치 그 마그네틱 필드가 자기장이 형성되면은 이렇게 자석을 확 끌어당기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곳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필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찍 오셔서 이곳에 예배는 준비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위한 중보의 이 교회가 예수님을 배우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그 영역에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정,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개인과 가정,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도에 내가 몰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것이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져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눈물이 왈칵 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거쳐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굳어있는 그 영혼의 거룩한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섬기는 행위이고 이 섬김에 주님께서 그 수고를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드림으로서 주님을 섬기라. 재정적인 헌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중요한 원리이면서도 불편함이 담겨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헌신은 신자 개인의 영원한 지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7절은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18절로 이어집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 전부 다 돈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돈 사용은 분명하게 자신의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래 언제요? 영원한 나라에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그 신분이나 누리는 지위나 그것이 이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그 퀄리티 자체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헌금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영원한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운 상태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정리한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련된 내용이나 경험이나 제쳐놓고 그냥 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지 라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질문을 해보죠. 자신이 소속한 지역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헌신이 주님을 섬기는 일일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먼저 지역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영원한 비전교회는 local church, 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에베소에 갈 터인데 만약에 가지 못하면, 지금 로마에서 갇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그 기능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했어요. 에베소 지역이 필요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서 있는 기초,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완벽한가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서신을 보거나 디모데 전후서를 보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면은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울타리가 완전히 와해되는 것.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도출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지정된 성읍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죽해집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12 지파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48개 성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배치시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과거의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48개 성읍에 나누어서 분산해서 거주하게 해요. 스불론 지파면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 지역별로 지역 경계가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48개 성읍에 살게 해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율법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촉진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챙기지 않자 48개 성읍에서 이탈합니다. 뭐하래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율법이 해이해진 그 모습,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이탈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합니다. 아마 몇 주 뒤에는 교회 재정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의 재정의 헌금에 대부분이 목회자인 저를 서포트하는 데 돈이 거의 다 들어가요. 나중에 보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말인데 여러분들은 저 통장으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지역교회가 목회자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취약하면은 그 교회 전체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레위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율법 교육과 예배 촉진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에게 육적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대입해 보십시오.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에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그 일들이 심각할 것이고 내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그 구매력 그것이 점점점 떨어질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아마 내가 받는 요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위기를 느낄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본능적인 반응은 헌금을 줄이고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신이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그 거대한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섬기십시오. 드림으로써. 재정적 헌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며 이것은 주님을 열렬히 섬겨야 될 하나의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라.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배치시켰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라. 예배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뿐만 아니라 영혼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태도나 자기 생각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면에 일으키시는 그런 열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예배 참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온다는 생각 오늘 했나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예배 늦게 도착해서 교회에 들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많이 늦었어요. 그랬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미안한 마음. 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누구를 향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볼까? 사람입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미안감이 크게 자리 잡아야 돼. 내가 이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하고 약속이 잡혔는데 내가 10분 늦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세상에는 전 모든 프라임 미니스터, 프레지던트 다 합쳐도 이 주님을 능가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너무 쉽게 왕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대기하듯이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행위에 있어서 성령님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제대로 된 드림이 됩니다. 전심을 다한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진심을 담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가 띄워지잖아요. 찬양 가사를 따라서 눈길만 이동하고 입으로 찬양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마음을 실으세요. 마음을 한번 실어보세요. 그리고 예배할 때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두 손을 사용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치기도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가끔 아이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뭐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 안고 있으면은 이 아이가 뒤쪽에 있는 성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것을 동참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간인데요? 아이들에게 예배 가운데 음식 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 경우에는 그런 행동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양심을 찔러요. 그런 행동들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그러한 존재로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때 그 주님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지 아니할 때는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대한 사건이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감격적으로 이 주님을 예배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적으로 예배함으로써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빠가 엄마가 저렇게 예배하는 그 주님 나도 알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궁금증을 일으킬 정도의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주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주십시오. 마지막 이 구절 말씀드리고 메시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은 엄청난 희생이 아니죠. 작은 수고에 불과하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중간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신 진리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끔 내가 진짜 말하는데 사실은 너만 알아. 이 불필요한 표현들이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쓸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처럼 강조하고 싶어 이런 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사소한 것인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든지 예배 가운데 내가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가 주님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 냉수 한 그릇보다 훨씬 큰 차원이잖아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면에 일으키는 그런 열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나머지 생에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 삶 가운데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